올해는 예기치 않게 제가 코로나에 이제 걸려갖고 병상에 누워있다가 요한계시록 좀 강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43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시 강해했습니다. 제 생애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다 다시 강해했거든요. 참 설교자의 특권이고 또 동시에 의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전달하려고 그냥 노력을 했습니다. 자, 계시록 강해를 43번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무엇을 알게 되었냐? 하나님의 원대한 우주 통치 계획. 예,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류 통치 계획, 인간을 향한 전체적인 역사, 그렇죠? 그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이게 조망을 해보고, 그래서 넓은 시야를 갖고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인생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를 보는 이런 그 좋은 계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갖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가서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장 바로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저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있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의 주인공, 저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고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강해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부분에 가서 보니까 지금 이 땅에 왜 도대체 이런 부조리가 있을까? 그렇죠? 이런 부당한 그런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할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오히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와 같은 결론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신다.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의로,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온 세상 모든 치리자들이 그분께 왕관을 갖다 바치며 이 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분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때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느니라. 여기 가서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여러 개가 나와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하는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세상 맨 끝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한 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밖에서 이 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 주들의 주, 왕들의 왕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계시록도 공부하고 그러냐? 주들의 왕, 왕들의 왕, 그렇죠? 주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43번 동안 그날 1년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 계시록 공부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온 세상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분이 주들의 주, 왕들의 왕으로 이 세상 밖에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한 거예요. 뭐 환란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왜 필요하냐? 주들의 주,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핵심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또 재림 중에도 더 확실하고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주들의 주, 왕들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제대로 아는 것이 성경 공부의 핵심이고 이분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날짜를 따지고 언제 오시느냐 따지고 뭐 징조가 어떻다 이건 다 부수적인 그런 일이고 저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다 맨 끝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왕들의 왕 주들의 주 그 예수님을 내가 조금 더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정말로 아는 게 힘이에요. 아는 게 힘이다. 누구를 알아야 돼요? 이런 기독교 체제 시스템을 아는 게 아니라 펄슨, 인격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인격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참되신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렇죠?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고 아는 게 구원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예수님을 알면 바르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 겪게 되는 공통적인 시험, 어려움,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 죽음의 병상 그 침대 앞에 가서 눕게 됩니다. 누구나 가다 눕게 돼요. 100% 확실한 거예요 이게. 그때 그 죽음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면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침상에서도 이거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그게 기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예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누구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신비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신구약 전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계시가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비에 쌓여 있는 분이에요. 정확히 알고 헤매지 말아야 된다. 정확히 알고 헤매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설교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시면은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덟째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느니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구약적인 거 이런 거 율법에 속한 거 이런 거 무엇이든 내게 이득이든 과거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거 추구하던 모든 것들 그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이제는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지금도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그분을 위한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 합니다. 또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체이신 그분 주들의 주 왕들의 왕 그걸 아는 게 가장 뛰어난 그런 지식이고 그분을 알게 될 때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 그렇죠 그분의 매장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 그분께서 다시 재림하신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게 본인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기쁨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 근래에 제가 또다시 이제 위얼스미 목사님 또 존 메가더 목사님 이런 분들의 이제 설교를 읽거나 이제 듣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는 것과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듣습니다. 또 읽어요. 정말 이런 좋은 목사님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 처에게도 이야기해요. 아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다. 이런 분들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읽고 책을 읽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나 좋다. 좋은 목사나 좋은 설교자가 되기 원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있어야 돼요. 또 있을 줄로 믿고. 자, 이런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설교자의 목사의 설교를 많이 듣고 읽어야 그래야 좋은 목사,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설교자, 좋은 목사가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또 하나의 조건, 많이 사람들 초대하고 잘 지내는 것도 하나고 근데 그것만 잘하면 목사는 가치가 없어요. 말씀을 잘 선포해야 돼. 그 말씀을 잘 선포하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잖아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의 설교 듣고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많이 들어야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은 뭐가 생기냐? 좋은 모티브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설교를 하려고 하면 딱 막히는 게 있어요. 뭐가 막히냐? 모티브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슬이 많아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꿰어야지만 그래야 이게 보배가 되듯이 모티브가 있어야 그래야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책을 읽을 때 그런 모티브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글과 이런 분들의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티브를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고 그러면 좋은 설교를 구상할 수 있어요. 오늘도 메가더 목사님의 그런 설교들 이런 거 듣고 그리고 모티브를 얻고 그리고 이와 같은 설교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그 모티브를 제게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들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크리스마스의 신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총 33년 반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BC 4년경에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시냐? 장막절에 태어났어요. 장막절. 장막절은 태버나클. 태버나클은 거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주하셨어요. 그래서 다 절기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쯤이냐?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장막절을 지켰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10월 10일경입니다. 10월 10일경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세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 반을 사세요. 33년 반을 사니까 AD 30년 언제 돌아가시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유월절에 돌아가세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1월 14일, 니산월 1월 14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그럼 그게 언제쯤이냐? 지금 달력으로는 4월 10일경이에요. 4월 10일경. 그러고 나서 3일 있다가 초실절, 첫열매 절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래서 부활의 첫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열매. 그리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 이와 같은 그 생애를 이제 사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12월 25일 이날이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크리스마스는 지키진 않지만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8월에 크리스마스 지키자고 그러면 그게 무슨 뭐가, 여러분 이게 벌써 안 되잖아요. 이게 인간이 어쩔 수가 없이 환경의 이런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월경에 이제 성탄절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는 아니지만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복음도 나눌 수 있고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쁜 날, 가장 기쁜 날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고 탄생했다는 사실이 가장 기쁜 거예요. 12월 25가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가장 기쁜 날, 주님이 탄생하신 그런 날이 하루가 있어요. 10월 10일경 어느 하루가 예수님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저 우주 저 멀리 셋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들어오신 날이 있다니까. 들어오셔서, 예, 그래서 수태가 돼갖고 밖으로 어머니 뱃속으로 응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런 날이 있어요. 예수님도 울고, 예수님이 다 그랬어요. 예, 너무 착하니까 아기가 근데 한 번도 안 울고, 그런 예수님 아니에요. 예, 예수님도 울고, 예수님도 기적의 똥을 싸고 다 이렇게 하는 인간으로서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 탄생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 우주 공간을 뚫고 그리고 이 땅에 탄생하신 그런 사건, 그 일이 있었다. 자,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한번 또 계기가 되면 구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 타이틀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드러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한번 전하는 이와 같은 계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와 같은 그 말씀들 가운데 역설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크리스마스의 역설하고 대단히 비슷해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주인공이 지금 완전히 산타클로스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역설이, 산타는 사탄 뒤집어 엎으면 산타가 되는 거예요. 산타가. 아, 거짓말 하냐 한번 보세요. 사탄 엮으면 산타가 되는 거예요.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음악을 드리고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그냥 크리스마스 때가 제일 술에 빠지고 놀고 그냥 세상에서 범죄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때가 또 크리스마스. 이게 이런 역설적인 아이러니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장 감사를 크게 드려야 될 때 모든 인간이, 근데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일이 크리스마스 때 또 발생을 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자, 이런 그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크리스마스의 그런 아이러니뿐만 아니라 이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그 예언들 이런 데 가서 보면 아이러니 아니면 역설 아니면 신비라고 불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종교마다 이제 경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하여튼 주일에 끝나서 이제 속초 설악산에 이제 갔는데, 거기 이제 오래간만에 갔으면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갔는데 둘이 이제 걸으러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냥 부처 돌덩어리가 얼마나 큰 게 서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이게. 돌덩어리를 저렇게 큰 걸 만들어 놓고 저기다가 왜 절을 하고 이 추운 날 이러고 있나.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 건가. 그런 어리석음들인 사람들이 만든 게 종교예요. 근데 그 종교마다 다 경전이 있단 말이에요. 경전. 그렇죠? 근데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권의 책이 하나의 경전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둘 사이에는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어요. 대언자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면서 한 400년, 450년 동안 공백이 있어요. 하나는 주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에 400년경까지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주후, 주라는 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전과 주후도 누구에 의해서 나눠져요? 예수님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요새 그걸 가리기 위해서 다 뭐 AD, BC만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전, 주후를 더 많이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구약은 그럼 뭘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초림 때 많이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오신다고 한 예언 중에 나머지는 재림 때 성취가 될 거다. 이거를 400년 동안 떨어져 있던 이 구약과 그 다음에 신약, 이게 하나로 이렇게 딱 이렇게 통합이 돼서 하나의 경전이 되면서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정말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것 같은 경전이 그게 바이블이에요. 성경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만이 앞날을 내다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을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미리 기록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그런 일이 성경 전체에 하나의 통합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책이 세상의 경전뿐만 아니라 세상에 무슨 노스트라다메스 뭐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믿을 게 어디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책이 없어요. 신약과 구약과 같은 그런 책은 없어요. 이것만으로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진리 그 자체고, 그 다음에 복된 소식, 곧 복음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좋은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신약과 구약을 전체를 관통해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다, 아니면 그 전에 또 돌아가서 2500년 전쯤에 다니엘 시대에 살고 있다, 2700년 전쯤에 이사야 시대에 살고 있다, 3500년 전쯤에 모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쯤에 아브라함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건 아직 성경이 없어요. 모세로 넘어와야만 이제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 당시 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들을 읽으면 과연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이해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의 공생에 거기 동고동락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렇죠, 열두 사도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한 그 이후에 엠마오 말로 가던 그 두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을까? 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슬픔에 잠겨서 터벅터벅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기록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다가,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어때요? 이해력이 오픈이 된 거예요. 열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마음속에서 뜨거운 게 일어나서, 그렇죠, 아, 말씀이 이런 거구나. 구약에 계시가 되어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와 그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생애에 대한 그런 신비입니다. 지금도 한국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런 신비가 무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어느 면에서 교육의 수준으로 얘기하면 그냥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 교회를 50년 다녔어도 영적인 수준과 메시아를 이해하는 그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지금 수준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 이건 제가 뭘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진짜로. 진짜 사실이에요. 이걸 어디까지 올려야 돼요? 아, 대학교 정도까지는 우리 다 보편적으로 지금 대학교 다 다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이걸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은 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그 이후에 더욱더 확실한 거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비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 신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 예언의 두 갈래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8절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여러분도 예수님 보지 못했는데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어요. 맞죠? 예, 그러면서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한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말, 믿었다고 하면 결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말이 뭐냐? 혼의 구원을 받는 거다.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한 결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말이 뭐냐? 나는 예수님 믿고 절대 이제 지옥에서 벗어나서 사망을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이게 믿음의 결말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닥쳐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결말은 우리 혼의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와야 되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혼의 구원에 관하여 너에게 미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자,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적었을 때 대언자들은 다 구약시대 대언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런 대언자들이 예, 부지런히 조사하고 이제 탐구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하니까 이사야서의 말씀, 그렇죠? 예레미야의 말씀,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는데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특징이 뭐냐?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파악을 못하고 지금 이 땅에서 그저 복 주십시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영어로 얘기하면 크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크라운, 왕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저 부처덩어리 이거처럼 그저 가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다. 이게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마음 아파하고 고생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그 뒤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증언해줬다.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두 종류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광. 근데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하나에만 올인하면 그러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열심히 탐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만, 어떤 사람은 영광에 대해서만, 어떤 사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만, 어떤 사람 예수님이 종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모르잖아요. 그 이후에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다시 모든 것들을 다시 가르쳐 줄 때에 비로소 베드로가 다시 돌아오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사람들 메시아 예언에 두 갈래가 있다.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신비예요. 첫 번째 신비. 자, 가서 보니까 왕으로서 세상을 정복하시는 분. 예, 세상을 정복하시며 진노 가운데 심판 행하신 분. 이러면서 사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땅에 화평을 가져오는 그런 분. 영광의 왕. 하늘에서 오시는 그런 왕, 영원한 구원자.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대상. 학계 2장 7절에 가서 보면 desire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모든 민족들이 갈망하는 분, 저분이 와야만 된다 갈망하는 그런 분, 이런 분으로서의 메시아 예언의 한 줄기가 있고, 다른 예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man of sorrows, 슬픔과 고통을 아는 그런 분, 세상 사람들에서 배척을 당하신 분,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이 돼서, 그렇죠?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신 이런 분. 이런 두 종류의 메시아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 당시에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서 그 신비를 풀지 못하고 그렇게 다 실족하고 나가 떨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고 있다. 구약시대 대언자들 이 두 종류의 그런 그 예언을 보고 의아해한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랍비라고 하는데, 지금도 유명한 그런 랍비가 있고 지난 2000년 동안 유명한 그런 랍비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구약만 읽는 거예요. 신약은 무시하니까. 구약을 읽어보니 분명히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는데, 존재가 두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두 명의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영광의 메시아가 있고 고난의 메시아가 있다. 이렇게 메시아가 두 명이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메시아는 한 명인데 그 메시아가 두 번 오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두 번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두 번 오신다.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원을 하잖아요. 정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갔다가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자기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오는 거예요. 한 메시아가 두 번 오는 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심지어 우리 믿는다고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아 예언의 그 신비,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뭐만 생각했어요? 압제받는 이 사람들,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왕국을 세우시는 그분, 자기 민족만을 위한 그분, 그것만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 오세요. 그래서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데, 이 기간에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잖아요. 믿는 자, 그렇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가 되잖아요. 이 교회의 신비라고 하는 걸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신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주장하면 안 된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신비가 되는 교회가 되잖아요. 이런 일을 예수님이 이룬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침례자 요한이 지금까지 살았던 구약시대 모든 대언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대언자다. 근데 침례자 요한도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침례자 요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침례자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감옥에 갇힌 그 내용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왕이 그 지역을 이제 다스렸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음행을 저질렀어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하고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책망을 한 거예요. 책망을. 그러니까 화가 나서 침례자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냥 상식을 위해서 그 침례자 요한이 갇혔던 그런 감옥이 마케루스 요새. 마케루스 요새는 여러분이 요르단 성지라고 해서 찾아가면 다섯 개 성지 중에 하나가 이게 마케루스 요새라고 한대.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데서 마케루스 거기 가서 보면 예수님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역사가가 등장을 해요. 그 역사가의 그 기록에 가서 보면 침례자 요한이 갇혔던 그 헤롯 궁이 있던 그 요새가 마케루스 요새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결국 요한이 헤로디아의 딸, 춤을 춰서 헤롯을 기쁘게 했던 그 헤로디아 딸의 그 요청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게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내가 선포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11장 가서 보니까 2절에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감옥에서 듣고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구약시대 대언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대언자라고 예수님이 극찬을 하셨는데 지금 침례자 요한이 이 메시아 신비를 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신비를 풀지 못하고 있다. 침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미리 앞서 달려가서 예수님 오실 것을 마련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렇죠, 마가복음 1장 2절 3절 가서 보면 이사야서 40장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 3절 대언자들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건 말라기 대언자의 글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길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곧게 하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요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구약시대에 다 예언이 된 이와 같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수태할 수 없는데, 그렇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이를 수태하게 하는 그런 고지를 하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침례자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주신 그 사람이 누구냐? 침례자 요한이에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6절. 16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자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누구냐? 침례자 요한이.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를 위해 예비된 한 백성 그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그 일을 하는 그 책무를 맡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직접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3장 30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하냐?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돼. 나는 반드시 쇠해야 된다. 제자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침례를 줬는데 지금 침례 받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 저분, 저기 있는 저분에게 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이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의아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자기 제자들 보내면서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두 명의 다른 메시아가 있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침례자 요한도. 누가복음 3장 여러분과 제가 다시 가서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가서 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1절 2절 그 가서 보니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제 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4분 영주로, 이게 나오는 게 헤롯 안디바예요. 그의 동생 빌립, 예, 헤롯 빌립, 예,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4분 영주로, 루사니가 아빌레네의 4분 영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야기하는 모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대언자, 그 대언자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침례자 요한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침례자 요한에 대한 그 말씀, 이사야서 말씀이 3절, 4절, 5절 이렇게 이제 6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침례자 요한이 이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시면 하시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냐. 9절.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심판에. 그렇죠? 아주 강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15절에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뭘 기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는 걸.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하고 요한에게 물으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침례자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나는 16절에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강력한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셔. 불침례는 심판의 침례예요. 불침례 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손에 키를 들고 친히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해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알곡은모와 자신의 곳간에 넣고 껍질은 어떻게 불 속에 집어넣어 불태우시는 그런 일을 하려고 메시아가 온다. 지금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침례자 요한이 지금 이렇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 거기 나오는 메시아는 심판하시는 분, 그렇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하셔서 지옥불수로 지금 집어넣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된다. 그거 당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이거를 선포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까지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에게 들려오는 그런 그 소식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전했던 회개, 진노, 분노, 심판, 이걸 외치는 그런 그 메시아가 아니라, 아, 자기가 세상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그분이 나타나지, 어떤 일을 해요? 심판이 아니고 치유, 구원, 그리고 특별히 병자들을 막 고쳐주고 하는 그런 일, 이런 일들을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러고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큰 의심이 들어서 이게 도대체 내가 뭘 잘못 전한 건가, 혹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내가 전한 거 아닐까, 이러한 의심이 들어서 자기 제자들에게 묻는, 물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제자가 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절 5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여주면 된다.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침례자 요한이 지금까지 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메시지예요. 다른 메시지.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4절 6절에 나온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온 말씀, 복음의 기쁜 소식,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치유해 주시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에 지금 예수님이 전달하고 있는 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6절 말씀을 덧붙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누구든지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한 면만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초림의 때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인 마귀를 깨부셔야 될 이와 같은 때이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 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노, 그 다음에 세상을 정복하시는 그런 메시아, 이거는 재림의 때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침례자 요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의심 속에 빠지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한번 하는 것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성경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메시아 예언에는 두 갈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갈래. 그렇죠? 두 갈래가 있다는 거. 지금도 성경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신약 성경 기록들이 기록이 됨으로써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 이쪽에 와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저쪽에 있는 것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메시아 예언에 두 가지 갈래가 있다. 이걸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그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면 침례자 요한과 같이 커다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림하신 그 예수님 그분은 은혜와 긍휼을 갖고 오시는 분이고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 진노하고 심판하시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해 두 갈래 예언이 있다는 거. 초림하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런 예수님, 두 명의 메시아가 아니라 한 메시아가 두 번 오신다는 거. 이런 거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구약시대 그렇죠. 그때까지 일어난 많은 사람들 중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전령으로 가장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이렇게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면에서 요한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 성경을 통합적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는 그런 좋은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를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신비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성이 있어요. 예수님 한 분 그 인격체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대 99고 99대 1 또 어떤 분은 50% 하나님 50% 사람.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한 분 계시잖아요. 갈릴리 바닷가를 건지신 그 예수님 있잖아요. 그 예수님 한 인격체, 그 한 인격체가 100% 하나님, 100% 사람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0% 하나님, 100%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만 인류 역사상 온 우주 공간에 유일하신 분이야. 그럼 100% 하나님, 100% 사람이란 이 신비, 이 신비, 처녀 탄생을 통해서 이룬 이 신비, 이걸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9장 가서 보시면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어떻다 그래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 모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가 이런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하스와 유다 왕국의 이런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징조 표적을 주겠다. 그 표적이 뭐예요? 7장 14절에 임마누엘, 처녀가 수태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처녀가 수태 아들을 낳으니까 사람을 낳는데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가서 1장 23절 가서 보니까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임마누엘은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신비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100% 하나님, 100%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8절 거기 가서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마리아가 남자를 알기도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났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마리아.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리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것은 사람, 남자에 의해서 된 게 아니다. 남자의 씨에 의해서 된 게 아니다.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다. 자,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니까 100%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님에 의해 수태가 됐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의 모습을 가지고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에요. 100% 사람이에요. 100%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가면 여자의 씨로 오신다 그랬어요. 여자의 씨는 100%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가서 보면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이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에 가서 보신 영존하는 아버지, 강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는 뭐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무엘기 하 1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씨라고 하는 말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남자만 씨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남자가 이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씨는 남자만 갖고 있어요. 근데 여자의 씨로 오시는 유일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유일하게 여자의 씨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여러 모습,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아들 자손으로 이렇게 오는데 동시에 요한복음 가서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 사람의 아들인데 요셉의 씨가 아니라 마리아의 씨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 달릴 때가 되니까 와서 그냥 질문을 퍼붓습니다. 도대체 이것저것 다 설명하라고 퍼붓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봐라.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41절에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아,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후손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 바로 그 전 21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단 말이에요. 21장 9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외쳐 이르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메시아를 찬송할지어다 하고 지금 예수님 막 찬송하고 하는데 어떤 메시아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 그 메시아, 이스라엘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그 메시아, 그분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3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찌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시편 110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주 아들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하느냐. 그래서 다윗이 그를 그 메시아를 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고 다윗의 주님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될 때는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고 다윗이 주여 하고 부를 때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분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를 저와 여러분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시고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기도 하시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기도 하는 이런 이 신비, 이 신비를 정확히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사람의 아들로서 오시는 그 메시아, 정복하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나는 다윗 이전에 이미 존재한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다윗 이전에 존재해서 다윗이 주여 하고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서 한번 요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6절 가서 보니까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너희가 아브라함을 예,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이라고 그래도 되고 너희 아버지라고 그래도 되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이해가 되는데 예,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그렇잖아요. 50세도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그러잖아요. 영어로 I am that I am 그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난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예수님이 before Abraham was I am.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에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다. I am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곧 전날 바로 뭐라 그래요? 예,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고 그렇게 예수님 칭송하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니까 100% 하나님 100% 사람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초림하실 뿐만 아니라 재림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하는 그런 민족의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예수님을 깨닫고 이해하셔서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100% 하나님, 100% 사람.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탄생 시즌 1년에 한 번 돌아오잖아요. 25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탄생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즌으로 삼아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게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바이블 빌리빙 하는 거예요. 바로 이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날 그렇죠. 구약의 모든 예언을 통합적으로 성취하신 분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두 번 오십니다. 이분이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주들의 주, 왕들의 왕, 예, 이와 같은 그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자기 백성, 예수란 뜻이 뭐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신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초림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분의 고귀한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같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믿으십니까? 이 크리스마스에서 신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런 좋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